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 유학 중 지난달 돌연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오늘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억류했던 시글리를 석방했다고 밝히고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 씨가 지금까지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내린 시글리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주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시글리 씨의 아버지 게리 시글리 씨는 아직 아들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면서 아들의 기분이 좋다고 AP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호주에서 통일투어스라는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던 시글리 씨는 지난해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지난달 25일 이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현지의 대사관을 준 스웨덴을 통해 시글리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을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었다며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핵합의 폐기 수순에 들어간 이란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새로운 경고를 내놨다고 밝히고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한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이 같은 계획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런 위협을 할 땐 조심하라, 그것들이 자신들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 상한 3.67%를 오는 7일부터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유럽이 일정과 계획대로 핵합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라크 중수로도 핵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늘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히고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것보다 가장 훌륭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9시부터 불꽃놀이 행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오늘 인근에서 진행될 군사 퍼레이드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대와 브래들리 장갑차 2대, 군함전차 1대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과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도 투입됩니다.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과 1991년 걸프전쟁 승전 기념식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미 국무부가 제재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2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회원국의 공동서한을 발송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송환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부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 씨가 석방됐습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eply concerning.
미 의회 조사국이 2일 발간한 국제 종교 자유 정책 보고서에서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과 함께 북한이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석방됐습니다. 시글리 씨는 자신이 억류됐던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유학 중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4일 풀려났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글리 씨의 석방을 위해 도움을 준 스웨덴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 씨가 안전하고 무사하며 북한이 그를 석방해 안전하게 그 나라를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시글리 씨의 아버지인 게리 시글리 씨도 언론에 아들이 석방돼 안전한 상태에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시글리 씨의 석방은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복잡하고 민감한 영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신중한 막후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대사관을 두지 않고 있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호주 정부를 대신해 북한 측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글리 씨는 석방 직후 중국 베이징의 공항에 도착해 밝은 표정으로 자신은 괜찮고 기분도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리 씨는 이날 베이징의 호주 대사관에 잠시 머문 뒤 일본인 부인이 거주하는 도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글리 씨는 지난달 24일이나 25일 무렵 북한 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리 씨는 2012년 북한을 처음 방문한 뒤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 현대문학 석사 과정을 밟는 유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평양의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다양한 모습을 올려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류경 호텔에 새 간판이 걸려있는 사진과 함께 개업날이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글리 씨는 지난 3월 영국 가디언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이 성사됐다며 자신은 평양에서 동행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인이 북한에 억류됐던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4년 기독교 선교사인 존 쇼트 씨가 억류됐다가 보름 만에 풀려났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우려를 전격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리타 프렌치 부대사는 3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Reports of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eply concerning. We call on DPRK.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프렌치 부대사는 북한에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인권 활동가들의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정부에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에 맞춰 유엔과 관여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해 국제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오키나와 켄 부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DPRK, the early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s remains an urgent issue.
북한과 관련해 빠른 시일 안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긴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부대사는 일본과 북한이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밝은 미래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 내 사형 실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형이 종종 수감시설 내 고문과 강제 실종과 결합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원석 참사관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We welcome the DPRK's participation in its third cycle of the UPR in May this year.
북한이 지난 5월에 열린 제3차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최 참사관은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 기준을 전면 거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rejects the highly politicized anti-DPRK resolutions.
한 대사는 북한은 매우 정치적인 북한에 대한 결의안들과 그 결과들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혐의로 구속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북한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 법원이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미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체포된 뒤 스페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안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석금 100만 달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시 안 씨의 지인 3명을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처한 특수 상황과 지역사회의 위험 등을 판단했을 때 보석을 허가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을 꼽았습니다. 보석 재심 신청 당시에도 안 씨의 변호인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지만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번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FBI가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 씨는 북한 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대사관 습격 당시 자행된 폭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은 대사관 내 북한인들 외에는 없었다며 특히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의료 기록, 북한인 외 다른 인물들의 증언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지역사회의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석 허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40세에 가까운 안 씨가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기록이 없으며 6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근무한 뒤 명예롭게 제대했다는 겁니다. 체포 당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권총 소지 면허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FBI로부터 북한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권총을 소지했을 뿐 이것이 위험의 신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씨가 그동안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정권으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송환되지 않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원은 안 씨가 앞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가석방 규정을 어길 경우 그와 가까운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인 임나은 변호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선 구치소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피의자들이 수감되는 구치소는 단 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피의자들이 각종 흉기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안 씨의 목숨을 노리는 북한 요인이 범죄를 가장해 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To protect him, we are going to ask that the court put all of the addresses under seal where he may be staying so that the public won't be able to know exactly where he's living. Of course, the court will be able to know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be able to know.
안 씨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안 씨가 거주할 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미 연방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VOA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석 요청이 허가돼서도 안 씨가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며 조만간 석방 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스페인으로의 송환 여부 결정도 남아있어 안 씨는 법원에 지속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4월과 6월에도 각각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우려를 전격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회조사국은 2일 발간한 국제종교자유정책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가장 자주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4개 나라가 공동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는 1999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을 지정했는데 미얀마와 중국, 이란, 수단은 매번 포함돼 총 14차례, 북한은 12차례에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법에 따라 1990년부터 거의 매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을 지정하며 북한이 처음 지정된 해는 2001년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종교자유 탄압이 구조적이고 현재 진행 중이며 극심할 경우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외교정책에서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에 비춰볼 때 최악의 종교자유 탄압국을 공식 지정하는 데 대한 이견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가운데 최근에 대상국 지정에 따른 신규 제재가 부과된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행정부가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지정 후 이들 국가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존에 부과된 인권 관련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하거나 신규 제재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부가 가장 최근 지정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에 조치를 취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며 실제로 북한의 경우 기존 인권 제재 유지로 신규 제재를 대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행정부가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VOA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다루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 외에 인권 문제의 특정에 부과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다루게 될 의제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비핵화 로드맵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미북 양측 실무자들의 비핵화 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재개되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초래한 쟁점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당시 양측은 미국의 영변 외 다른 핵시설 폐기 요구와 북한의 영변 시설 폐기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 주장이 부딪히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회담을 마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 무기의 폐기를 포함하는 빅딜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는 핵시설 5곳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곳만 없애려 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완전한 폐기만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nd that, of course, would have to include both Yongbyon and the undeclared facilitie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3일 VOA에 비핵화 협상의 조점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아직 신고되지 않은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에서의 핵물질 생산 동결 문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동결 합의 단계에서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들의 신고와 검증이 합의되고 아울러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도 실무 협상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The big discussions now are how flexible the United States will be, you know, what concessions might be.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양보들을 할지가 실무 협상의 큰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공개연설에서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실무협상에서 지금까지의 교착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판문점 회동에서 미국 측에 새로운 실무협상 대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 외에 비건 특별대표의 상대가 누가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다음 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동결이 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하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2일자 USA Today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이 이 같은 타협을 추진 중인 게 아니라면 최근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포함해 미북 정상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동결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핵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초기 목표 달성은 아니더라도 핵 확산과 전쟁 위험 감소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스마트 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최대 80기 정도까지 유지하는 선에서 더 이상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합의에 만족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협상보다 더 큰 성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핵 동결은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제재는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한국의 독자 제재 완화 등은 핵 동결 합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form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We should retain some U.S. sanctions and perhaps some other international sanctions until North Korea gives up all of its existing bombs, which may be a very long time, if ever. But I think you could have an interim deal.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도 일자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일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종 비핵화에 이르는 길이 합의문에 반영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수석 연구원은 또 북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제재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 당국자가 핵 프로그램 동결, 감축,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단계적 대안으로서 핵 동결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핵 동결을 단계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건 섣부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제네바 기본합의와 6자회담 합의에서 북한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볼 때 섣부른 핵 동결 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일부 제재 완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Gary Seymour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VOA에 핵 동결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결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m not convinced it's achievable because it's asking Kim Jong-un to give up a lot. And so far, as you know, Kim Jong-un has not been willing to freeze and dismantl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단순히 종전선언 등의 정치적 체제 보장 약속이 아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경협 같은 보다 큰 제재 완화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동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을 전례 없는 깜짝 외교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사건이자 실무 협상을 견인할 과감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진단과 함께 북한의 선전선동에 좋은 소재를 주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15명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회동의 역사적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VOA의 의견을 밝힌 15명 중 6명이 역사적인 상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미북 관계 변화, 평화조약,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루기 위한 실무급 협상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은 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북한 땅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와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이번 회동을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면서 추후 협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이라는 상징성이 긍정적인 뜻으로만 부여된 건 아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사용한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최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저 사진 찍기였을 뿐 비핵화로 향하는 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오랫동안 계획돼 있었던 게 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북한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보였다면 이야말로 역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철학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은 리얼리티 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리얼리티 TV의 성공 원칙에 기반을 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동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이번 회담을 미북 간 합의 준수 차원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1항이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만남이 여기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를 이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정은도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인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를 이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양측이 보다 큰 신뢰와 상호 이해를 쌓고 보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을 준비할 수 있다면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때로는 독창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동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후속 회담 재개 추동력을 불어넣은 데 무게를 뒀습니다. 앤드류 가톨릭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놀라게 만들고 특이한 외교 접근법을 취한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북 관계 관련 환경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DMZ 방문은 놀라운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동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과 가능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고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전에 한국, 일본과 조율된 것이라면 이번 회동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경로가 활발히 탐색되고 있고 이를 계속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비판적 평가는 이번 회동에 다분히 극적이고 선전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목격하는 것은 초현실적이었다며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텔레비전용 장면이자 리얼리티 TV 드라마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과 그의 통치를 더욱 정당화하면서도 대가로 얻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 교수는 이번 만남이 긴장 완화라는 큰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리얼리티 쇼 외교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미북 관계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만남이 자칫 김정은에게 고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선전선동부는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북한은 최근에도 미국이 협상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스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 역시 실무협상이 재개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리연구원은 이번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실무급 협상 도중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협상 도중 적어도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은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 잠정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의 입맛에도 맞는 합의라는 겁니다. 이번 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에 높은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실무회담을 통한 결과물에 대해선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신뢰 구축 조치들을 취했지만 단 한 개의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시설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16개월 전인 2018년 3월 초 비핵화 제안 당시 때보다 핵무기 수를 30% 정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실무협상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취된 것은 없고 싱가포르 선언은 대체로 그저 성명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실무급 협상은 이미 하노이 회담 이전에 철저하고 완전히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양측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실무협상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실무협상의 목표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상호간 양보로 낮춘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비핵화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전략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비핵화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워선 진전을 이룰 수 없고 대신 보다 유연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은 만약 양측이 영변 폐기에 대한 맞는 가격에 합의한다면 좋은 첫 단계이자 모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더 큰 의지를 보여야 하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이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중간 단계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교수도 신속한 혹은 완전한 비핵화를 조만간 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핵 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합의는 아마도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한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목표는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그런 상태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그를 칭찬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미한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양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는 이런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한 국내 정치계의 강한 비판과 김정은의 태도가 언제든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개선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 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 위기 감시 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위기 감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사이의 비무장지대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모든 당사국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호양보의 바탕을 둔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에서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사상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이 영광이라며 몇 주 안에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회동에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5일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고 19일에는 유엔 기구를 통해 약 1억 달러 상당의 쌀 5만 톤을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세계 70여 개 지역의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 상황을 분석해서 매월 초에 개선과 불변, 악화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영국이 주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영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모든 관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기념식 행사가 일생 일대 행사가 될 거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영국이 주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이 홍콩에서 지난 1일 범죄인 인도조리안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입법원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 영국과 중국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영국이 4일 류 샤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영국 외무부는 류 대사를 불러들여서 류 대사 발언이 부정확하고 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류 대사가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예, 앞서 홍콩 사태는 중국의 내부 문제로 영국 정부가 중국 내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또 범법자들을 두둔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류 대사는 또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또 다른 인사들의 이 시위대 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헌트 영국 외무장관 발언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얘기였어요?
헌트 장관은 앞서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이 1984년 중국 홍콩 반환협정에서 규정한 한국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준수하라며 촉구했습니다.
네네.
헌트 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위대의 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외무장관 외에도 또 있네요.
예, 이 주요 영국 인사들이 뭐 연이어서 홍콩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네.
6일 사태를 앞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중국 정상에 직접 우려를 전했다며 홍콩 반환협정에 담긴 홍콩의 자율성과 권리,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유력한 차기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역시 중국의 일국 양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이 강조하고 영국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일국 양제라는 거죠. 이게
네.
일국 양제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 식민지였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예.
1984년 체결한 영국 중국 공동선언, 즉 이 홍콩 반환협정을 통해서 1997년에 중국이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 양제를 기본 정신으로 담았습니다.
예.
한 나라, 두 체제라는 이름처럼 홍콩은 사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요. 또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체제, 언론과 집회 자유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이 일국 양제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과 중국 사이에 역사적 배경도 있고 약속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총리 외무장관은 물론이고 뭐 앞으로 총리가 될 후보까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네.
자, 중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죠.
예, 영국이 중국에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영국이 식민 통치 환상에 여전히 젖어 있다며 영국이 언제나 홍콩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건 순전히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건 대변인은 이어서 헌트 장관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에 홍콩의 민주화가 어디 있었냐며 당시 홍콩인들은 시위를 할 권리마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영국 외무부가 류 대사를 초치해 홍콩 시위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도 영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홍콩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난 1일에 아주 큰 시위가 있었는데 홍콩 경찰이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있네요.
예, 홍콩 경찰이 반범죄인 인도절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지도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한 명은 홍콩 입법원 점거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은 입법회 점거에 참가한 인물의 성이 푼 씨라고 밝히고 경찰 공격과 기물 파손 등 이런 혐의로 구금 조사 중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예, 홍콩 경찰이 그러니까 입법원을 점거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대규모의 검거 작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경찰은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일부터 시위 현장에서 이 가담자 색출을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 경찰 측은 입법회 청사에서 마스크와 쇠파이프 등 수천 개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지문 수집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홍콩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신원이 확인된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오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주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미중 간의 합의가 되려면 모든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 약 2,500만 달러치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는데요. 미국이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던 거죠?
예,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서 이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양측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는 겁니까?
예, 가오 대변인은 이날 이 미중 무역 대표단이 현재 이 계속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양국이 이미 전화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중 무역 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곧 재개. 이 곳이 언제일까요?
예, 이 커들로 위원장은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예.
이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미국 협상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지 중국의 협상팀이 미국에 오는 건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의 커들로 위원장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네요.
예,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관세는 계속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중국의 요구는 타결을 하려면 기존 관세 다 없애라는 건데
네.
협상 동안은 안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예.
자, 화웨이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슈 주석과 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수출 허가 신청 대상을 약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혹시 중국 측에 어떤 기대하는 바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상당량의 미국 농산물과 공업제품 그리고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도 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이 잦은 불법 무역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지금 분위기가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지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바로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대형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링컨 기념관을 향해서 갈 것 같은데
예.
이 행사에 아주 특별한 이름이 붙였다고요?
맞습니다. 이 행사에 미국에 대한 경례, 살루트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연설하고요. 백악관이 초청한 관객들도 많이 참가하고 군장비도 행사에 대거 동원됩니다.
예.
자, 이날 행사는 사전에 표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가요?
국방부는 백악관으로부터 입장권 5천 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 밖에 고위 관리들이나 정치자금 기부자 또 주요 인사들도 기념행사 입장권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입장권이 없으면 그냥 멀리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행사도 좀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예.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진행되는 이 독립기념일 행사는 보통 뭐 취주학단 행진이나 음악회 등 민간 주도 행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행사를 두고는 말이 많은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하고 군장비를 동원하는 걸 두고 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2020년 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각하려고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건데 기존 독립기념일 행사의 초당적인 전통을 당파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예. 자, 오늘 군 장비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장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링컨 기념관 행사장 주변에 이미 미 육군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람즈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각각 두 대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네네.
또 해군 고개 비행단 블루 엔젤스가 나오고요. B2 전략 폭격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네.
미 해군 주력 전투기 F-18,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기와 육군 또 해양 경비대 헬기 등이 하늘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볼거리가 많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 원과 또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도 기념식장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날 4일 행사가 역대급 행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탱크라는 게요,
네.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워싱턴 DC 시내로 반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M1 탱크 경우엔 무게가 거의 60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워싱턴 시 정부가 이번 행사를 상당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예.
또 반입되는 중장비들이 도로나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이런 장비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날 기념식장 상공에 나타날 이 첨단 군용기들을 한번 날리는데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이 언론 보도로는 국립 공원관리국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약 250만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년보다 더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예산에 대해서 행사가 지니는 가치와 비교를 하면 필요한 비용이 뭐 미미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완전 돈 낭비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 좀 소식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중간 강계 희천 오전에 양덕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33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 32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사리원은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한때 구름 많이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8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동해상, 서해상 모두 맑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 유학 중에 지난달 돌연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오늘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억류했던 시글리를 석방했다고 밝히고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 씨가 그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내린 시글리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주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또한 시글리 씨의 아버지 게리 시글리 씨는 아직 아들의 전화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아들의 기분이 좋다고 AP통신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호주에서 통일 투어스라는 소규모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던 시글리 씨는 지난해부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지난달 25일 이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현지의 대사관을 둔 스웨덴을 통해 시글리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을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한 고율관세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었다면서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개별회담을 통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핵합의 폐기 수순에 들어간 이란을 향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새로운 경고를 내놨다고 밝히고 이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한도를 높이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이 같은 계획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런 위협을 할 땐 조심하라, 그것이 자신들을 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에서 규정한 우라늄 농축 상한 3.67%를 오는 7일부터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한 유럽이 핵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라크 중수로도 핵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오늘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금부터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라며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것보다 가장 훌륭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과 1991년 걸프전쟁 승전 기념식 이후에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미 국무부가 제재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2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30여 개 유엔 회원국의 공동 서한을 발송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송환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은 당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거리 규정대로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중간 보고서 제출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